제가 이 교회 와서 좀 그런 얘기 예화를 하나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뭐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던 그런 건데 인간지사 뭐 세옹지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그 중국 이 고사성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말이 유래된 것은 중국 그 북방에 북쪽에 그 어느 변방 지방에 노인이 한분 살고 있었습니다. 변방이라는 건 이제 그 국경 지방이죠.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에게는 아주 아끼는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도망을 간 거죠. 아, 그랬더니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노인을 위로합니다. 아유, 말이 도망가서 어쩝니까? 정말 안 되셨습니다. 그 당시 말은 요즘에 뭐큰 트럭 같은 거죠. 운송수단도 되고 사람이 또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사실 유럽에서는 소고기보다 말고기가 더 맛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살라미를 만들 때는 원래 그 말고기를 많이 넣는다고 그래요. 예, 어쨌든 굉장히 뭐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말이 도망을 나갔으니 어쩝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인을 위로했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면서 낙심도 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망간 말이 얼마 안 있다가 도망 나갔다가 그 변방에 많은 그 야생마를 몰고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이제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인에게 또 축하합니다. 아이고, 정말 복이 터지셨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셨구려.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사를 하니까 노인은 또 덤덤하게,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도 모르지요. 하면서 기뻐하지도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짓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외아들이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야생마를 길들이느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절름발이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 또 와가지고, 아이고,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저 지경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정말 안 됐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노인이, 아, 글쎄요. 내 아들이 낙마했지만 이게 또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덤덤하게 이렇게 또 표정을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 북방의 오랑캐들이 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마을마다 관리들이 찾아와가지고 남자들을 다 데리고 전장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는 오빠, 동생, 남편 할것 없이 남자가 전부 다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니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 징집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 대부분 전사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고 살아서 돌아오면 불구자가 되든지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상당수가 또 이렇게 장애인이 또 되기도 하고 죽어서 또 전사하게 되는 그런 큰 불행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청년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절름발이가 돼 가지고 그 징집 대상에 들어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이 왜 그렇게 그동안 덤덤하게 이렇게 대꾸를 하고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전체 뜻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는 화와 복이 전화위복, 화와 복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매사에 일희일비, 작은 어떤 사건, 작은 어떤 일 하나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계속 좋고 나쁜 것이 반복돼서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인간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러한 고사성어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사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본문하고 굉장히 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맑고 밝고 쾌청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게 뭐 많은 세월을 이렇게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밝은 날이 오면 밝은 대로 흐린 날이 닥쳐오면 흐린 대로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가슴 속에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살게 되면 반드시 삶의 아름다운 결과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제 5장까지 모든 야고보서를 전부 다 기록한 다음에 총체적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야고보서의 그 요약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영상이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전부 다 펴시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결론 지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하나의 단색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노톤이 아니라 뭐예요? 스테레오라는 것이죠. 스테레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때로 기쁨이 있으면은 슬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는 날이 있으면 실패하는 날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픔의 날이 있으면 위로를 받는 날도 있고, 병들어 정말 그 고통에 있는 날이 있으면 건강한 날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역경이 있다면 번영도 있는 것이고,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이 오면 새벽이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의 단색으로, 모노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색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한 색깔의 단색으로, 한 칼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지내온 그런 정말 어떤 스테레오 같은 그런 삶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에도 어두운 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끼인 것처럼 캄캄한 폭풍으로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린 그런 날씨도 있죠. 요즘에 보니까 캘리포니아 날씨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비가 오고 흐리고 그래서 호흡기 질환도 많이 이렇게 걸리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게 되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나 유혹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이 편지를 교회에다가 어느 교회에다가 지금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를 받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즐거워하는 자도 있고, 고통당하는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진리에서 떠나 유혹을 받는 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참 다양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더 다양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무수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폭풍 속에서 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어떻게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와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색깔로 다양하게 총체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구성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오늘 야고보서에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이유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공급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공급권. 하늘의 공급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기도할 수 있는 자원이.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진퇴양난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공급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도 보게 되면 이 기도의 공급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에, 크리스찬의 삶에 기도의 자원이 없다면,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은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기도의 자원이 없다면 더 이상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기도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공급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전화위복에 이런 축복이, 역전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은 뭐예요? 화가 굴러가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굴러가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수 있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열매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우리에게 하늘의 공급권이 있다. 기도의 자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이 하나 거기서 발견이 되는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병들면 약사나 병원을 찾아가거나 클리닉을 가거나 아니면 의사를 찾아가서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병을 치료받고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의사를 초청하지 말고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아팠을 때 절대로 병원에 가지 말라, 약을 먹지 말라,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병원을 잡고 병이 들었을 때 메디컬 닥터를 찾아갈지라도, 또 우리가 약품을 취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의 전체적인 치료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사가 병을 고치죠. 우리가 약을 먹고도 병이 낫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이 좋기는 하지만 모든 병을 약을 먹어서 고쳐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 2주 전인가요? 우리 김영순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 암 진단을 받으시고 난소암 진단을 받으시고 홈닥터를 찾아가셨는데, 저도 그분이 제 홈닥터입니다, 사실은. 제잘 알죠. 잘 아는데, 이렇게 암이 걸렸다 그러니까 그 닥터가 하는 말이, 혹시 기독교를 믿으시면 교회에 가시고 뭐 천주교를 믿으시면 천주교회를 가시고 불교를 믿으면 절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게 닥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할수 없다, 암이니까 찾아가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들을 때 여러분, 의사나 약은요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도구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치료할 수 있죠. 그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병로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어떠한 것이건, 그것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기도를 할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또 1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15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첫째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는 어떻다?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치료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힐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뭐예요? 낫는다.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우리 믿음의 기도는 육신의 치료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절에 보니까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는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육신의 치료, 힐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만 우리 영혼까지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가 기도할 때 죄를 자백함으로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영혼의 치료는 뭐예요? 우리의 자책감, 영혼의 자책감, 우리의 스트레스나 과거의 어떤 상처, 트라우마나 죄책감,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이런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질병은요,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엑스레이 찍고 하면 다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질병은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 예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엘리야에 대한 예화예요. 엘리야가 나오죠. 구약성경에 이스라엘에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누구죠? 구약에서 에녹하고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굉장한, 그리고 모세 다음으로 기적을 많이 일으킨 분이에요. 굉장한 영적인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정이 같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보게 되면,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내일 아침에 네 목숨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된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40주야를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가지고 또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죽기를 각오하고 자살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요. 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엘리야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엘리야에게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서신자들과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번제물에 불을 내려주셔서 응답하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번제를 다 이렇게 태우지 않습니까? 번제물들을 다 살랐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끝나자마자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물을 주세요. 불이 아니라 물을. 비를 달라라는 것이죠. 일곱 번 갈멜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되어가지고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광야에 큰 비가 내리니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화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의 문제를 당해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기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에 있다. 예.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누가 기도할 수가 있는가? 과연 누가 이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을까? 그 답이 16절에 또 있습니다. 16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16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이런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이 누구예요? 도대체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어? 별개의 사람? 하나님이 정해놓은 별개의 사람일까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은 누구냐면은 의인이라고 하면 우리 아주 뭐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아 정말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연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죠.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의인은 간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는데 의인이 누구일까?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느냐 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의인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예, justification. 우리가 칭의를 받았잖아요. 예? 예,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우리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성자가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으로. 예. 이런 우리가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은 성도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인의 기도는요. 첫째로 뭐예요? 육신적인 치료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치료.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적으로도 이런 치료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저는 1986년도에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제가 1968년도에 독일에 이제 유학 간 지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 근데 7년째 되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홀어머니가 한국에 또 계셨고 그때 제가 이제 늦게 또 뭐 유학을 군대 갔다 와서 갔으니까 나이가 두께 돼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또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홀어머니도 7년 동안 떨어졌으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한국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데 뭐 돈이 있어야죠. 신학생 그때 이제 신학교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1986년도 1월 1일부터 작정하고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님 제가 한국에 꼭 한 번쯤 가고 싶은데 물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어머님도 홀어머니도 좀 가서 또 뵈어야 되고 걱정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골방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아무도 제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근데 참 지금도 생각 제먼 저기 그 친척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업으로 이제 그좀 가셔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전혀 연락도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제한테. 야, 너 거기 와서 이렇게 이렇게 오래 있는데 한국에 한번 오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여비를 다 대줄 테니까 은행 구좌를 보내달라라는 거죠. 근데 신학생이 무슨 은행 구좌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랑 같이 룸메이트 하는 독일 친구의 은행 구좌를 보내줘가지고 그 구좌로 정말 정확하게 여비가 이렇게 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1986년도에 그때 아시안 올림픽 게임이 한국에서 했을 때 기억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또딱 떠오르는 거죠. 아무도 제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1월 1일, 86.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정말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그 여비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국을 갔다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캄캄해도 기도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아직도 살만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1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무수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통과 환경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의 자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함께 갈수 있는 동행자,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은요. 16절.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것. 이 서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One another. One another.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신앙 때문에 얼마나 무진 고통과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에 가보시고요. 오늘 한번 가보세요. 로마에도 가보신 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그렇죠?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당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분들은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두 번째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동행할 사람들이 있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에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드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이 공동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더불어 사는 것이죠. 함께 서로 윈윈 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윈윈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혼자서는 잘 산다. 그러나 더불어서는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자주 듣는데 여러분, 더불어서 못 사는 건너 죽고 나 죽는 거. 서로가 패망하는 것입니다. 너 살고 나 살아. 더불어 윈윈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마태복음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이제 3월 31일이 이제 부활주일이더라.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날 밤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시죠? 너희가 깨어 한시도 나와 함께 할수 없더냐.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만 쿨쿨 자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죠, 나중에. 나와 깨어 한시 기도의 요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교회 공동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죠.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죠. 근데 그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은 장애자가 됩니다. 장애인이 팔 하나가 없어 보세요.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가 보세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체 장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한 것이죠.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함께 이 험한 세상 함께 함께하기. 여러분, 요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같이 있어주는 것. 힘들지만 어렵지만 누군가 내 곁에 함께 있어주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되고 얼마나 내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백신장도 맞들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거 안 해줘도 함께만 있어줘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요즘엔 다 이렇게 어쨌든 어느 방송국에서 그런 퀴즈를 냈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가장 빠르고 즐겁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뭐 KTX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내 자가용을 몰고 내가 편안하게 가는 것이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1등 대답이 뭐냐면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가장 빠르고 즐겁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1등 대답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것이 1등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가족도 함께 해주는 것.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큰 도움이 안 돼. 내가 함께 있을게. 나게 함께 도와줄게. 내가 내 이웃이 되어줄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 이민생활, 그 생활 자체가 전쟁 다음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민서 한참도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내 곁에 같이 있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공동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내가 이웃이 되어줄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내 이웃이 되어줄게. 내가 이웃이 되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뭐 밝은 날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날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함께할 동반자가 있고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빛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 어려운 이 땅에서 삶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분일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 이웃을 돌보지 못했고 지체를 섬기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나도 나누어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 이 축복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단순한 삶이 아니라 모노톤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결실 맺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